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초대석입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 제너레이트는 피치포크의 GQ 편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음악 웹 매거진으로 온라인 음악 콘텐츠와 비평, 평론에 있어 피치포크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웹사이트였습니다. 아직 조직의 미래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오늘은 한국 음악 웹진 이즘의 편집장 장준환님을 모셨습니다. 준하님은 저와 함께 이즘 활동을 했고 현재도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피치포크 사태에 대한 준하님의 시각 그리고 한국에서 웹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웹진 이즘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저희는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죠, 그쵸?
아니, 그쵸. 저 도원님이랑도 자주 뵙고, 사실 이
예.
집도 몇번 와봤죠? 오늘은 집이 아니라 스튜디오지만, 네.
예, 제가 좀 개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올 때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계속 바뀌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아늑하고,
예.
예. 뭔가 제가 알던 그 도원님의 집이 아닌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귀신같이 스튜디오로 바뀐 모습을 보니까
네.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친숙하네요.
제가 최근에 자주 보는 이제 애니메이션 던전밥. 만화도 저다 봤거든요. 던전밥 보면 이제 미궁이 나중에 보면 형태를 막 바꾸지 않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맞아요.
예. 약간 이 스튜디오가 약간 그런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봐야죠. 제 말대로 이제 가구를 배치를 다르게 하고, 이제 점점 뭔가 장비가 늘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준하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뭐, 오늘 주제가 이제 피치포크의 이제 콘데나스트에 인수된 이후로, 2015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굴러가다가, 지금 GQ로 이제 편입이 된다
아,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피치포크가 최근에 GQ와 합병 소식이 나면서 그 편집장으로 있던 분과 이렇게 함께 합쳐서 12명을 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됐죠. 그거에 따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게 이제 피치포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과거에 있었던 뭔가 그런 이제 힙스터들의 수호자가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바뀔지 모르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약간 이러한 쟁점은 2015년에 콘데나스트에 매각됐을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런 주류 기업 산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독립적 스탠스를 유지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도. 근데 또 이제 되게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 그래서, 저희도, 이즘도 이제 그런 피치포크의 사례를 약간 참조하면서, 나중에 약간 저런 성공된 비즈니스 모델을 참조를 해서 저희도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그, 사실 내부 사정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그런 체계적으로 보였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이제 수익적인 뭐 모델이 안 났다거나 뭐 이제 거기서 뭐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혹은 뭐 이제 그 윗선에서 봤을 때 뭔가 회사 방침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내쫓았을 수도 있겠죠.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피치포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거는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저 역시 동시에 이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그렇죠. 정말 남일 같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여러모로 뭔가 지지대가 하나 갑자기 부서진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뭔가 평론의 수익 구조 혹은 그냥 평론 자체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였죠.
피치포크 어쨌든 그렇게 참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면서 아직 근데 사이트가 망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쵸.
들어가면 접속됩니다.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미래가. 그리고 콘데나스트가 뭐 사실 뭐 저희가 콘데나스트 하니까 뭐 무슨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산하에 있는 회사들이 아주 굉장합니다. 베니티 페어, 와이어드, 뉴요커, 뭐 GQ, 코스모폴리탄, 뭐 웬만한 우리가 이름 들어본 미디어들은 다 콘데 나스트
그쵸.
거다.
네.
그래서 코네나스트에서 어쨌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젠 편집장으로서도 좀 남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웹진을 이제 그것도 심지어 음악 비평을 하고 있는 웹진이다 보니까 뭔가 여러모로 자꾸 저희 이즘이 겹쳐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피치포크를 보는 독자의 입장이었으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막상 저가 지금 편집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진지하게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 이즘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허리케인 속에서, 네, 돌풍 속에서 뭔가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이즘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피치포크는 사실 준하님에게 굉장히 뜻깊은 사이트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피치포크 진짜 많이 봤고, 피치포크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치포크는 어떤 사이트였는지.
일단 약간 피치포크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2013년이었을 거예요. 2013년에 제가 이제 한창 정서적으로 막 확확 바뀔 중2병 시절에 제가 아마 도원님께는 몇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프트 펑크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꺼내놨죠.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즈 이제 10주년 에디션인데요. 이 앨범이 나온 이제 또
2013년이죠.
네,
예.
해기도 하죠. 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그런 걸 찾아보다가 다프트 클럽이라는 이제 리믹스 앨범이 있어요. 다프트 펑크에. 그 정보를 검색하려고 구글에 쳤다가 이제 그 앨범 리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피치포크에 있어서 읽게 됐는데 일단은 별점이 1.3점이었고요. 그게
10점
만,
만점에?
예, 네, 그쵸.
예.
그리고 그게 만평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저는 그래서 피치포크가 만평을 하는 사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예, 네, 다른 리뷰들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글로 되어 있었고. 근데 그때 봤을 때, 홈워크가 7점대.
홈워크 앨범.
네,
네.
그 2집인 디스커버리가 6점대.
6점대. 10점
그리고,
만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집이었던 휴먼 애프터 올이 4점대였는데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신격화하고 제가 막 우상처럼 막 떠받들었던 앨범들이 그런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분통
아,
터지고
이게
막
말도 안 된다.
뭐야 얘네들 뭔데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래 니들 어떻게 점수 주나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서 막 찾아봤어요. 막 그렇게 막 앨범 결산 막 이런 것도 나중에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대체 뭘까 하고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약간 음악 취향이 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약간 좀 추구했던 그런 막 밀레니엄 밴드들의 막 그때 당시에 막 인디록 그런 막
그렇죠.
언더그라운드에서 막 이제 갓 올라온 그런 분들이나 뭐 굉장히 좀 엑스페리멘털 힙합 이런
예.
거나 뭐좀 이제 실험적인 전자음악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지금의 음악 취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예, 그쵸.
피치포크가 결국 이겼네요.
그쵸.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피치포크라는, 그리고 음악평론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리스트? 연말결산?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다른 웹진들도 조금씩 찾아보게 되고, 뭐, 롤링스톤이나, 뭐, 예를 들어서
NME,
NME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조금씩 약간 제 스펙트럼을 넓혀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사실 피치포크는 인터넷의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즘도 사실 웹 매거진이고 대부분 이제 웹진 스타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롤링스톤이나 NME 같은 사이트들은 사실 사이트가 본거지가 아니고 지류 매체, 그러니까 잡지로서 시작을 한 콘텐츠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과 피치포크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면 피치포크는 시작부터 웹사이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네,
맞죠.
블로그 형태를 또 띠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이들한테 피치포크는 굉장히 힙하고 이제 정말 앞서 나가는 사이트였던 거죠.
그쵸, 예. 지금도 사실 그런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피치포크가 그렇게 의미가 깊은 사이트고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정말 이렇게
아,
네, 12명이나 이제 해고가 됐다는 사실이 전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아, 그쵸.
예, 편집장 분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해고가 됐는데.
괜히 제가 좀 막 아, 예. 마음이 더 아픈 이유가, 네.
편집장이라서.
예,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즈는 인디펜던트라서 이제 어디서 잘릴 일은 없다. 적어도. 네.
예, 뭐 사이트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피치포크 사이트에 대해서 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치포크가 GQ에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GQ가 남성을 이제 대상으로 한 매거진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그런 남성 매거진이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서 이제 또 피치포크가 아마 GQ랑 어느 정도는 그런 합일된 약간 니즈층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합병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면이.
실제로 뭐 저드님도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치포크에도 그렇고 피치포크에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 중에 대다수가 정말 남성들이다. 그래서 GQ에 편입하는 이유가 또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실 뭐 사이트가 갑자기 뭐 이렇게 왜냐하면 피치포크가 사실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은 사실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쵸.
예, 페스티벌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인터뷰 그리고 특집 얼마나 많이 진행을 했습니까? 네. 리뷰도 꾸준하게 쓰면서
유튜브 콘텐츠도 막
되게 예, 거기다가 임금도 지불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이걸 25명? 26명에서 다 했다고.
와 나도 꼭 저렇게 그런 예. 멋있는 이즘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무조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모두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사이트를 닮아야겠다 이 사이트를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이유가 이제 독자로서 안타까운 것보다도 그런 이제 같이 평론을 약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좀 뭔가 하나가 좀 무너진 느낌이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피치포크 망했다. 피치포크 뭐 예전 같지 않다. 피치포크 네. 사이트 1등하는 꼬라지 봐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쵸. 예, 그거를 저도 굉장히 좀 체감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즘이라는 웹진의 이제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변화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그 이후로 뭔가 예. 이제 콘데 나스트 매각이 되면서 뭐 많은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도 했을 거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혹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네.
굉장히 좀 뭔가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장르 편애적인 성격도 버리고 혹은 뭐 옛날에 비해서는 리뷰가 유해졌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신랄했던 그런 날이 서 있던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는 뭔가 이해가 다 가더라고요. 이게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퉁치는 말로 이거를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치포크 자체에도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사실 이즘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K-POP에 굉장히 점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K-POP에 굉장히 높은 점수도 주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K-POP 리뷰의 수도 증가했고 이게 어느 정도는 세대 교체도 영향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피치포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제는 피치포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피치포크를 보고 자란 그 세대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뭐 일일이 다 글을 따져서 본 건 아니지만
네네.
아마도 분명 그런 세대 교체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공통된 약간 지향점, 그런 슬로건이 있죠. The most trusted voice in music.
네.
그거에 이제 입각해서.
음악에 가장 신뢰받는
그쵸.
목소리다.
네. 이제 아마 본인의 리뷰나 특집을 이제 개진을 하셨을 테지만, 분명 사람이 바뀌면은 그좀 어느 정도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맵진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즘도 사실 그런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뭐, 피치포크가 그렇게 과거에 뭔가 진짜 그 무서웠던, 무례할 정도로 날이 서 있던 그런
예.
모습을 일종의 저는 총명함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총기를 잃었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예. 네.
어쩔 수 없었다.
그쵸.
뭐 총기를 잃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그 신랄한 비평과 내용들은 사실 이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긴 합니다. 어떤 사이트 들어가도.
그쵸.
레이트 유어 뮤직에서도 사실 좀 저는 레이트 유어 뮤직도 약간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고, 예.
저도 레이트 유어 뮤직을 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이랑 많이 비교를 해보면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향이 약간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뭐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그거를 잘 모르지만 이유는
방금 이제 준하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콘데나스트한테 인수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피치포크가 했잖아요.
네,
그
그쵸.
중에 하나가 리뷰 점수 다시 매기였는데
맞아요. 네.
저는 그때 피치포크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준하 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쯤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막 지우고 남기고 막 수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사실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 이 집단과 이 커뮤니티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음악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나를 고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그래서 저는 점수 다시 매기기는 과거에 우리가 이랬으니까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 사과의 의미, 뭔가 이
예.
앨범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네.
사과겠죠?
그건 사실 저는 글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아, 정말, 나 잘못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고의 명반이었어. 그때 내가 이 앨범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게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그걸 또 공식 프로젝트로 하는 것은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실 다프트펑크의 홈워크 같은 앨범도 지금은 9점대로 굉장히 높게 제 리뷰가 됐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분명 저는 그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그 점수를 찾으려고 리뷰를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리뷰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뒤져봤는데, 그 옛날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굳이 그렇게까지 점수를 다시 매기더라도 그글 자체를 뭔가 이렇게 가렸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사실 저는 피치포크가 뭐 노선을 바꾸고 뭐좀 유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과도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뭔가 미디어 자본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사이트가 좀 뭔가 좀 의심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왜 굳이 이런 기획을 하는 거지라는 좀 의아한 구석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쩔 수 없는 문제겠죠. 그것도
네.
결국에는 그 이제 웹진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려면은 그런 자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개입이 생기잖아요.
네.
외부에 대한 개입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의견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뭔가 피치포크가 그렇게라도 뭔가 연명을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결말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미디어 자본이 사실 들어오면서 저는 뭐 피치포크 직원들이 얼마나 임금을 받고 일을 했는지, 뭐 콘텐츠마다 비용을 받았는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에게 피치포크를 보며 자란 이들이 또 피치포크에 들어가서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이제 벌어들이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 산업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맞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보고 자란 세대니까요.
뭐 다프트 클럽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피치포크의 정말 수많은 앨범과 수많은 특집과 수많은 리뷰가 있는데
아.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뭐 콘텐츠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건요. 그, 노아 유씨가 썼던 EDM은 어떻게 그 2010년대 미국을 정복했는가라는
오.
특집이 있었어요. 사실 피치포크의 글들이 친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현학적인 표현도 많고, 어려운 약간 뭐 장르를 언급을 한다든지, 용어들을 막, 용어가 난발을 하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게 지식이 좀 부족하면은 읽기 힘든 그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게 시작을 해요. 그 노아 유 씨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스킬렉스를 처음 들었을 때 친구가 야, 이거 들어봐 하면서 그런 약간 자기의 개인적인 일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스크릴렉스를 들었을 때딱 그런 이제 느낌으로 그런 뭔가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던 특집 중 하나다. 그리고 글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도 넘치는 반면에 좀 쉽게 읽을 수 있었어서 저는 그게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뽑자면은 이제 2015년에 콘데나스트 매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특집 중에 하나가 정확히 말하면 연말 결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디케이드도 애매하고 그 2010년에서
아, 그쵸.
2014년 사이에
2014년 사이에.
네, 5년 동안 나온 그 앨범들과 싱글을 결산하는 그 특집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라임즈 오블리비언이 이제 싱글 1등을 하고
맞습니다.
약간 그 피치포크가 이제 2000년 그 전후로 굉장히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런 뭔가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변화를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힙스터적인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네.
뭔가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리스트라고 봐요.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기억이 많이 남는 리스트고 뭔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환 씨는 이제 웹 매거진으로 경력을 어떻게 시작해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때 이쯤을 알게 됐고요. 국내 웹진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됐죠.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이쯤을 보고 있던 와중에 공고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이제 한창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웬만하면은 그 가사 번역 같은 거 치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에
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나도 뭔가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음악 리뷰 쓰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약간 글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막 그때는 길게도 아니고 한 줄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공고가 떴고 이거는 기회다 해서 무려 마감일이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못 보고 있다가 하고
네.
지원하러 갔는데 이제 한참 지나 있는 근데도 굉장히 이제 운 좋게 감사하게도 그거를 막판에 읽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제가
읽었죠.
그웹 매거진을 할 때는 확실히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글을 쓴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웹 매거진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요. 시스템이 있고 그런 이제 콘텐츠가 있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제가 이 콘텐츠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혹은 이 글이 이 어떤 독자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요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엔 제가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네.
자존심이 이제 진짜 끝까지 차 있을 때였는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리고 그 각자의 영역에서 수십 년의 덕질을 해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진짜 와 겸손을 배우고 강제로 겸손하게 되는 자리가
예절을
되니까
주입당하죠.
그쵸. 그런 자리에 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음악, 내가 모르는 영역의 그런 나라라든지 뭐 장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진짜 만약에 제가 1인 콘텐츠로 뭐 하게 됐더라도 제 에어리어에서는 굉장히 뭐 했을 수도 있었겠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막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다, 정말. 사실상 뭔가 거기서 진짜 제가 음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좀 평론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보편성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 글을 더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 좋아하는 분야를 더 알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이쯤에 합류하면서 평론의 진짜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평론이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저도 도우님처럼, 아, 이게 뭔가 나만 아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예. 그런 걸좀 어렴풋이 저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녹여내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네.
예.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이쯤에 편집장 장준하님과 피치포크 얘기하고 있는데, 아, 어쨌든 피치포크가 참 이렇게 돼서 아쉽습니다.
그쵸.
예.
네.
미디어 자본이 어쨌든 들어온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뭔가 음악의 산업, 자본 이런 얘기 들어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좋지만 대다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가 좀 원숭이 손 같은 느낌이
원숭이 손.
있달까요?
예.
예.
그래서 이쯤도 사실 무자본. 예.
저희 완전 인디펜던트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너레이트 게스트로 인디펜던트들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가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
진짜군요. 그러네요.
저드님, 말림님, 준하님. 그런데 아무튼 미디어 자본,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아, 진짜 돈 많은 데서 이쯤 좀 사주면 안 되나? 몇천만 원만 들여서 막 투자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모두의 염원이었죠,
그렇죠.
사실.
그 사실 이쯤 사이트 구글 광고도 안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는 선생님의 약간 철학 같은 게또 있죠.
임진모 선생님의 철학이죠.
예.
예.
임진모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광고를 다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저희가 평론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무자본입니다. 무자본.
그래서 거의 중간에 이제 도중에 발생하는 경비나 뭐 그런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이
그렇죠.
이제
임진모
사비로
선생님께서 사비로.
네, 대부분 지불을 하고 계시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뭐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게 진짜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상을 하기가 힘든 거죠.
네. 준하님이 웹 매거진의 장점으로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쯤은 또 드물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매주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아, 맞습니다.
예. 네. 와, 이게 참 하나의 걸림돌이거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때도 사실 줌을 했잖아요, 저희.
맞아요.
예. 네.
저희 꾸준하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그 매주 회의를
맞습니다.
이어갔죠.
그러니까 매주 오프라인 회의를 하는 건데, 매주 오프라인 회의, 지금 뭐 N년 차인데,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이랬다. 근데 지금은 이렇다.
아, 네. 일단 사실 다른 이제 웹진이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매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회의.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서 다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술도 마시고 혹은 밥도
네.
먹고 막 그런 되게 오프라인 활동이 강조가 되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도우님도 오랫동안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토요일이란 말이죠. 원래 약간 공연들이 좀 대목이
대부분 토요일이죠.
예, 네, 토요일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못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뭐 허락을 한번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라이브 리뷰를 쓰러 출장을 다녀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활동을 하는데,
네.
네, 뭐 근데 이게 여러모로 굉장히 20년 동안 넘게 이즘이 존속해 올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거에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즘이 웹진으로서의 기능이 반이라면은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좀 반이다.
네.
그게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가 좀 엄격 그넘 진지했던 평론가가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음악을 좋아하는.
네, 동아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저 그래서 막그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막술 먹고 밤새도록 막 음악 이야기하고 막 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예.
그런 루틴을 이제 매주 지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막 그래서 제 핸드폰 보면은 막그 멤버들이 이제 술 취해서 엘튼 존 노래 막 따라 부르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그막
예.
이제 그렇게 저희가 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다 서로 비즈니스 동료라기보다는 좀 이제 친한 친구로서
네.
뭐 자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멤버들이랑 그런 면에서 좀 끈끈하게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예.
친구들한테 가서 Always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갑자기
준하님이랑 저랑 이제 곧 블랙 컨트리 뉴 로드라는 이제 밴드 공연을 갈 건데, 예,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예.
친구들은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레지던스 어드바이저라고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레지던트 어드바이저. 거기서 이제 피치포크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음악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일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혼자서 뭐 블로그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이게 아니다. 어떤 단체 들어가서 마감 지키고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루틴을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그뭐 음악 에디터나 뭐 이런 이제 음악 업계에 종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그런 이제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시스템에 맞춰 따라가고 그러다
예.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적인 뭔가 면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1인 콘텐츠로서 하는 것과 물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강점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모로 웹진에 있을 때는 음악 산업에 있어서
예.
이쯤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에 뮤지션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도 생기고
네.
예, 이게 여러모로 다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사실 이즘 같은 사이트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그냥 웹사이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갑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이게 준환 씨도 아시겠지만 이즘 사이트의 성격은 뭐 웹사이트나 블로그보다는 DBP 하나,
맞아요
예,
맞아요
약간
예.
RISS 같은 논문을 검색하는 약간 디지털 아카이브 같은 좀 성향이 있죠.
맞아요.
예.
진짜 이즘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아카이빙으로서 기능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고요. 실제로 막 주변에서 들어봤을 때 저도 그랬지만 이즘의 데이터가 정말 오랜 역사에 걸쳐서 쌓아진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고.
뭐 사실 어느 정도든 뭐 제가 과거에 썼던 컨텐츠에 관해서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준하 씨가 지금 사실 그 목소리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계신 셈인데 이쯤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별점이 필자별로 좀 천차만별이다 기준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요. 뭔가 이즘이 정말 역사가 길고요. 그렇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즘이 수호해 오고 있는 뭔가 가치나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은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뭐
정도 이제 그 너무 그
구분이 없어서.
에 아니 그 이즘이 뭔가 규정하고 있는 그 너무 틀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그런
네.
개인의 의견을 수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런 필자들의 별점이나 뭐 그런 걸 존중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이제 그게 충돌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연말 결산 같은 날엔 이제
뭐 그럴 때는 참 회의를 많이 하죠.
박 터지는 거죠. 그
네.
해보셔서 알겠지만 회의가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중재자의 역할로
네.
또 바뀌어서 이제 활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뭉개지 않는다는 게참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이제
또
네.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는 네. 뭐 제가 뭐 일일이 또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고요 뭐
네.
그리고 뭐 사이트가 오래됐다 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성향이 좀 꼰대 성향 아니냐 이거 콘데 나스트가 아니고 이거 꼰대 성향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건 최근에 그런 팝 음악이나 이런 아티스트에 대해서 다루는 웹진이 없어서 좀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뭔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웹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콘텐츠가 예를 들면 뭐 해리 벨라폰테의 뭐 부고 기사 이런
그쵸.
것들 한국 사이트에서 이제 올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의 음악적 족적을 뭐 찾아본다.
그쵸.
예.
저희야 굉장히 좀 엄청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대중들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뭐 티나
있는
터너도
거니까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추모의 영역을 넘어서 그분의 음악적 족적이나 음악사적 위상.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명하는 컨텐츠는 아무래도 이쯤에서 중요하게 다루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사이트 좀 올드하다
아, 그쵸.
그런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저조차도 들어가기 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젊고요. 연령층이. 예.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아까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이트가.
많죠.
예.
엄청
근데 뭐
많죠.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편집장이 다 동의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런 건또 아니다.
아, 그쵸. 제가
예.
이제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글 검수를 몇몇 이제 친구들이 부탁을 해서 봐주고 뭔가 특집 같은 거 기획을 할때 의견을 막 조율하고 하는 건 있어도 그게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예 각자 이제 또 너무 막그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네.
그래도 올리도록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게이트키핑이 없는 거고,
그쵸.
나쁘게 말해도 게이트키핑이 너무 없다.
웹진
예.
자체 뭔가 그 정체성을 예, 별점으로 그 기준을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이즘은 예.
그렇죠. 별점은 그냥 참고하는 가이드 같은 거고요. 예.
그쵸. 별점은 어디까지나 좀 평론에 있어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제 별점 사이트 누가 요즘 별점으로 점수를 매기냐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분들의 의견도 전 동의합니다. 근데 별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이크에 얹는 체리 같은 거죠. 예.
그쵸. 예.
물론 거기다가 막 너무 체리를 막 이따만한 걸
아,
오미 카운트 있고
뭐
막
체리가 막 수박만한 걸
막
올린다거나,
체리를
예.
얹으라고 했는데 무슨 뭐막 망고를 얹어놓는다거나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웬만해서 글과 별점을 일치하게 쓰기만 하면은, 예,
네.
뭐, 그러면은 이제 굳이 뭐 터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쯤에 들어가면 또 마감의 압박도 심각하고.
아, 그쵸. 예.
예. 제가 편집장 있었을 때참 마감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그게 중요하죠. 마감을 지키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 이쯤에 오면은 성실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생긴다고 봅니다. 매주 토요일에 일단 모여야 되니까. 예.
겸손도 주입되고,
겸손도 주입되고.
성실함도 주입되고,
예.
약간 서당 느낌으로 이제 강제로,
음악서당.
예, 음악서당이죠.
그리고 사실 그 성실함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콘텐츠로 감는 거죠.
아,
라이브를
맞아요.
토요일날 뭐 모임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라이브를 가서 라이브를 갔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레포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인터뷰 스킬 같은 것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쵸, 맞죠.
이래서 이제 웹 매거진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피치포크의 이제 참 최후의 소식에 좀
안타까워했죠.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뭔가 여러모로 착잡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한국의 평론, 그 활자로 된 평론을 지킬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물론 영상 매체나 글이 가진 각자의 또 장점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약간 뭔가 어떤 하나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 이즘 사람들, 그리고 임진모 선생님이나 뭐 이제 여러 멤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웹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뭐 한국에
맞아요,
뭐 네,
맞아요.
리드모어도 있고, 네, 오늠도 있고.
네, 그쵸.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하다 보면 얼마나 아쉬운 점이 많고, 뭐
그쵸.
사이트가 터지기도
네.
하고, 뭐 리뷰를 매기는 게 주관적이에요, 뭐 별점이 이상해요, 할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이상하면 뭐 당연히 질책은 받아야겠지만,
아, 그쵸.
네, 없어지는 건안 됐다.
아, 근데 언제든지 따가운 질책은 저희 환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일로 그런 뭔가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읽고
네.
배울 수 있는 점 배우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 주시면.
그렇습니다. 앤서니 펜테노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더 니들 드롭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시고, 음악 리뷰로서는 거의 뭐 입지전적인 위치에 오른
그쵸.
앤서니 펜테노가 이제 피치포크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인 나조차도 유튜브로 음악 정보를 찾지 않는다. 항상 사이트로 찾고, 뭐웹 매거진을 본다, 뭐 매거진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피치포크가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사이트 접속되죠.
맞아요. 리뷰도 올라와요, 잘.
SNS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Q에 편입되고 나서는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뭐 이거를 무당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할 순 없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판타노가 그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활자 중심의 그런 뭔가 컨텐츠가 이제 좀 이렇게 저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일단은 이상하리 만치 뭔가 유튜브는 뭔가 2차 창작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뭔가 왜 그런가? 사실 글도 2차 창작이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의 뭔가 정보를 보고 나서 접하고 나서 혹은 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또 각색을 해서 옮기는 과정도 결국에는 2차 창작인데, 유독 뭔가 제가 글에 매료된 점이 있다면은 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적이잖아요. 굉장히 멈춰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읽고 싶은 템포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집중해서 읽는 파트에서는 제가 좀막 생각을 해가면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쑥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약간 인사이트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완전히 체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글은. 그래서 뭔가 글을 읽었을 때 더더욱 남는 것 같고, 동시에 자신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뭔가 자기만의 인사이트도 그거를 이제 변환이 되는, 자기만의 인사이트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제가 겪어봐서, 그래서 글에 매료가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근데 뭐 제가 뭐 뭐라 그랬죠?
아,
아,
됐어,
네.
됐어. 아, 여기서 끊어, 그러면.
네, 뭐 그렇습니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뭔가 이렇게 되게 아늑한 방에서 이렇게 아늑한 대화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아늑한 대화였나요? 피치포크 입장에서는 아늑하지
아, 그러긴 하죠.
않죠.
네,
네.
맞네요. 제가 무슨 말을, 아, 굉장히 좀 아늑한 공간에서
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굉장히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좀 성장을 이제 앞둔 콘텐츠에 나와서 제가 앞길을 막지 않도록 최대한 뭔가 좀 답변이 잘 되었으면, 도움이 많이 되었어야 됐는데, 네. 뭔가 더 많은 걸 얘기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네요. 네.
아, 아닙니다. 뭐, 충분히 들으시는 분들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피치포크의 이런 정말 침몰 소식에 사실 침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가능성은 모르는 거거든요.
라이징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예.
그리고 사실 GQ나 코스모폴리탄 뭐 이런 잡지들 저희가 막 무슨 이상한 매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데서 나오는 아티스트 인터뷰 보면 깊이가 장난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유력한 아티스트들도 뭐 GQ 표지 장식하거나 뭐 그런 데서 그러니까 콘텐츠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까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피치포크의 정체성에 이제 영향이 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우려를
하고
하는
있는
거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력들이 갈려나갔고.
그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전원 고용 승계를 하면서 뭐 GQ 아래로 들어간다? 뭐 이러면은 사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사이트가 피치포크라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언제까지나 인디펜던트일 줄 알았는데.
인디에 이제 수호자가
네.
뭔가 결국에는 이런 결말로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아쉽죠. 그리고 콘데 나스트도 이 피치포크 그 합병 발표하고 나서 또 대규모 시위를 또 맞닥뜨렸죠. 이제 해고를 너무 많이 해서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다.
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어쨌든 미디어 산업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게 그거죠. 피치포크만 지금 위기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밴드캠프도 에픽게임스한테 인수된 다음에 지금 이제 털어냈습니다만 또 완전 아주 큰일이 났고 그리고 뭐
그쵸.
사운드 클라우드도 지속해서 지금 뭐 위기라고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독립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과 독립 음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비평지나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뭔가 그런 게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제 웹진 이즈메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로서도 굉장히 좀 생각이 깊어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의 힘이 커지니까 뭐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 그리고 유니버설이 틱톡에서 음악을 다 뺀다. 이럴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기업이 아니죠.
그쵸.
음악가들과 그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그쵸. 그
예.
컨텐츠를 수여하던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순식간에 뭔가 터전을 네,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참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께 장준환 편집장님께서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이 레거시는 이어져야 된다.
노.
네. 이런 약간 활자 중심의 평론과 그런 또 평론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고찰하고 어떤 식으로 또 이거를 개선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을. 네,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이제 비판이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한다는 것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이 나서 좀 짠하네요.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치포크의 마지막 순간을 이즘 장준환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닌데, 그쵸? 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